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고통을 겪은 인물 하면 다들 욥을 떠올리시잖아요. 그런데 그 욥의 이야기가 사실은 고난을 꾹 참고 견디는 법을 가르쳐주기 위한 책이 전혀 아니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아마 진짜 다들 엄청 놀라실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욥기를 막 인내의 아이콘이나 고난대처 매뉴얼쯤으로 여기곤 하니까요.
그렇죠. 욥처럼 꾹 참으면 복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요.
네, 맞아요. 욥이라는 인물이 그 죗더미 위에 앉아서 기와 조각으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도 끝까지 버텨서 결국 두 배의 축복을 받았다. 약간 이런 일종의 영웅서사로 소비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완전 공감합니다. 사실 저도 어릴 때부터 그렇게 배웠거든요. 욥처럼 인내하면 나중에 두 배로 축복받는다, 이런 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를 마주할 때 무의식적으로 욥기를 일종의 수학공식처럼 적용하려고 드는 것 같아요.
수학공식이요? 그거 아주 재밌는 표현이네요.
그러니까 막 내가 규칙적으로 운동하고 좋은 음식을 먹으면 건강할 것이다. 혹은 내가 남들에게 선하게 대하면 나도 당연히 좋은 대접을 받을 것이다. 같은 그런 명확한 인과관계 말이죠.
네네. 아주 깔끔하고 뭔가 안도감을 주는 공식이죠. 사실 인간은 세상을 예측하고 또 통제할 수 있다고 느끼고 싶어 하거든요. 눈에 보이고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는 그런 인과율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맞아요. 우리는 통제권을 쥐고 싶어 하니까요. 하지만 오늘 저희가 제대로 파헤쳐 볼 이 심층 탐구 자료를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 흔한 상식이 완전 산산조각 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삶의 본질을 깊숙이 들여다보고 싶은 여러분을 위해 구약학자 존 월톤의 28번째 강의, 고난의 신학과 욥기, 라는 아주 묵직한 텍스트를 가져왔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 자료입니다.
자, 이것부터 하나씩 풀어봅시다. 전문가님,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욥기가 인과관계를 설명하는 수학 공식이 아니라면, 또 고난의 모범 답안지가 아니라면 도대체 이 두꺼운 책의 진짜 목적은 뭔가요?
월턴의 분석에 따르면요, 욥기는 고난의 원인에 대한 어떤 백과사전적인 정답을 막 제공하려고 설계된 책이 아닙니다.
정답을 주는 책이 아니다.
네, 그리고 고통 속에서 불평 한마디 없이 완벽하게 인내해라, 이런 도덕적 모범을 주려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이 텍스트의 진짜 목적은 딱 하나에 있습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우리가 고난을 겪을 때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할 것인가를 돕는 데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올바르게 생각할 것인가? 와, 참 묵직한 주제네요. 사실 이 시간을 함께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지금 당장 고난의 한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들이 분명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정말 많으실 겁니다.
당장 몸이 아픈 육체적 고난도 있을 거고, 또 수치심이나 슬픔 같은 심리적인 고난도 있고요. 아, 질병이나 파산 같은 상황적인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맞아요. 거기서 더 나아가서 아픈 가족이나 친구를 곁에서 돌보며 겪게 되는 대리적인 고난도 엄청나게 큽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좀 넓게 보면 부패한 시스템이나 인신매매, 기아처럼 억압적인 구조가 만들어내는 체제적인 고난까지 존재하잖아요.
와, 듣고 보니 고난의 종류가 진짜 끝도 없네요.
네,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에서 고난의 층위는 뭐랄까 너무나도 다양하고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불운한 예외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부서진 세상의 아주 근본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렇게 온갖 종류의 고난이 우리 삶을 에워싸고 있다는 걸 딱 인지하고 나면 아주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이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회의론자들이 단골로 던지는 질문이기로 한데.
네, 어떤 질문이죠?
아니, 전능하고 선한 하나님이라면서 왜 이런 고통이 가득한 세상을 창조했는가? 왜 이런 끔찍한 일들이 계속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가? 이거거든요. 솔직히 저부터도 당장 힘든 일이 생기면 막 하늘을 향해서 원망 섞인 떼짐을 시작하거든요.
충분히 이해합니다. 사실 바로 그 지점에서 월튼이 아주 날카로운 통찰을 제시하는데요. 우리가 그런 질문을 던질 때 그 기저에 어떤 전제가 깔려 있는지 스스로 보라는 겁니다.
전제요? 제가 뭘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하나님을 우리가 정한 어떤 외부의 기준에 맞춰서 막 평가하려 듭니다. 스스로 판사석에 아주 높이 앉아서 하나님이 우리의 기대를 제대로 충족시켰는지 판결을 내려려 하는 태도를 취하는 거죠.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듣고 보니 제가 아주 오만했다는 거네요. 비유하자면 마치 자동차가 고장났다고 하늘에 대고 내용 증명을 보내려는 꼴이랄까요?
아, 자동차 비유요?
네. 막 당신이 세상을 이따위로 만들었으니 당장 책임지시오 하고 고소장을 들이미는 분노한 소비자처럼 우리가 행동한다는 거죠.
와, 그거 정말 정확하고 재미있는 비유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제조사를 당장 고소하려고 벼르지만 욥기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완전 정반대거든요.
제조사를 고소하는 게 아니다.
네. 제조사를 법정에 세우는 게 아니라 이미 망가져버린 이 차를 다루고 있는 유일한 수리공의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신뢰해야 할 것인지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수리공의 멱살을 잡고 따진다고 차가 고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아, 멱살 잡는다고 차가 고쳐지진 않죠. 당연히.
맞습니다. 하나님께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해명을 요구하는 그 판사석의 자리에서는 결코 올바른 고난의 신학이 나올 수 없다는 것. 이게 월턴의 아주 핵심적인 지적입니다.
아, 자동차를 고치려면 멱살을 잡을 게 아니라 일단 수리공에게 차키를 넘겨야겠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교만한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수리공이 일하는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자료에서 월턴이 제시한 다섯 가지 관점의 렌즈를 하나씩 껴보면서 이 얽힌 매듭을 풀어보면 참 좋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난을 바라보는 첫 번째 렌즈는 무엇인가요?
첫 번째 렌즈는 고난의 보편성을 인정하는 겁니다.
보편성이요? 누구나 겪는다는 뜻인가요?
네, 맞아요. 고난은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라 인류 모두의 몫이라는 사실이죠. 지금 당장 고난을 겪고 있지 않더라도 언젠가는 반드시 마주하게 될 인간의 보편적 경험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얄밉게 저 사람만 골라서 고통의 화살을 막 쏘는 게 아니라는 뜻이네요.
정막합니다.
왜 하필 나한테만 이런 일이 생기지? 라는 억울함을 왜 나라고 예외일 수 있겠어? 로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주는 거군요.
그렇죠.
그런데 전문가님, 아무리 모두가 겪는 보편적인 일이라고 해서 그게 안 아픈 건 아니잖아요, 솔직히. 왜 애초에 이런 보편적인 고통이 이 세상에 존재해야만 하는 걸까요? 저는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잔인하게 느껴지거든요.
그 의문을 풀어주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렌즈입니다. 월터는 고난을 과정 중인 창조에서 발생하는 우발적 사건, 즉 필연적인 부수 효과로 봅니다.
아, 잠깐만요. 과정 중인 창조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고 완전히 끝난 거 아닌가요? 아직 창조가 덜 끝났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오, 아주 신학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를 딱 짚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완전히 질서가 잡힌 완벽한 새 창조의 세계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아, 완성이 아니군요.
네, 현재 세상은 완성을 향해 막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 안에는 비질서와 무질서가 혼재되어 있습니다.
비질서와 무질서요? 얼핏 들으면 그냥 둘 다 똑같이 혼란스럽고 안 좋다는 말 같은데 굳이 두 단어를 구분해서 사용하는 이유가 뭔가요?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건지 짚고 넘어가야 청취자분들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이 두 개념은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비질서라는 건 선악의 개념이 전혀 아니에요.
선악이 아니다.
네, 아직 하나님의 질서가 완전히 미치지 않은 말 그대로 자연의 야생적인 상태를 의미하죠. 예를 들어서 바다에서 태풍이 발생하거나 지진이 나는 것 자체는 악한 게 아니잖아요.
그쵸. 지진이 도덕적으로 나쁜 건 아니죠.
맞아요. 에너지가 방출되는 자연의 아주 순환적인 과정이자 일종의 비질서인 거죠.
아,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물리적 현상일 뿐이라는 거군요.
네. 반면에 무질서는 창조의 목적을 거스르는 주로 인간의 죄와 반역으로 인해 파괴된 상태를 말합니다. 누군가를 억압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타인의 권리를 짓밟는 범죄, 이런 게 바로 무질서입니다.
와, 확실히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비가 엄청 많이 와서 홍수가 나는 자연현상은 비질서지만 사람들이 막 욕심 때문에 강 주변을 무리하게 개발하고 부실공사를 해서 수많은 인명 피해를 냈다면 그건 무질서가 개입된 거군요.
완벽한 예시입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 비질서와 무질서가 마구 뒤섞여 있어요. 월트는 이 구조 속에서 우리가 생물학적으로나 감정적으로 고통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생물학적으로 노출된다고요?
네, 생물학적인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험을 경고하기 위해서 통증을 느끼는 신경계를 주셨습니다.
아, 통증이요?
통증을 느낀다는 건 우리 입장에선 너무나 고통스럽지만 생존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비질서의 영역인 거죠.
아, 생각해보니 그러네요. 만약에 우리가 신체적인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뜨거운 난로 위에 손을 얹어놓고도 살이 타들어가는 줄 모르고 그냥 가만히 있을 테니까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면 감정적인 고통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상처받을 수 있는 그런 감정적 취약성이 없다
없다면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공감하는 것 자체가 애초에 불가능할 것 같아요.
와, 핵심을 정확히 짚으셨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필연적으로 고통에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느끼는 그 엄청난 슬픔은 우리가 그만큼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아주 확실한 증거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아플 수도 있다. 참 역설적이네요.
네. 그래서 이 땅에서 몸을 잊고 살아가는 한 고난은 정말 피할 수 없는 조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정상적인 삶을 정의할 때 고난이 전혀 없는 평온한 상태를 무조건 기본값으로 설정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멈춰서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난은 재수가 없어서 맞는 예외적인 일격이 아니라 우리가 깊이 사랑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창조된 삶의 기본값이다.
네,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이 사실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예기치 않은 폭풍우를 만났을 때 억울함이 조금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 그런데 전문가님, 여기서 세 번째 렌즈로 넘어가기 전에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러면 우리는 대체 왜 고난이 딱 닥칠 때마다 즉각적으로 내가 뭘 잘못했지? 라면서 자책하게 되는 걸까요? 당장 저만 해도 일상에서 뭔가 나쁜 일이 빵 터지면 아, 요새 내가 기도를 안 해서 벌 받는 건가? 하면서 죄책감부터 막 느끼거든요.
그게 참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앞서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인과관계의 수학 공식을 어떻게든 찾으려는 인간의 본성 때문이죠. 욥의 친구들인 엘리파스, 빌다, 소발이 욥에게 와서 했던 짓이 딱 그거였어요.
아, 그 친구들?
네. 욥이 잿더미에 앉아서 너무 고통스러워할 때 그들은 속으로 신학적 계산기를 막 두드리면서 말했습니다. 네가 이렇게 끔찍한 벌을 받는 걸 보니 우리가 모르는 엄청난 죄를 지은 게 분명하다. 어서 회개해라. 이렇게요.
와, 정말 최악의 위로자들 아닙니까? 상처에 소금을 들이붓는 격이죠.
맞아요. 하지만 비극적이게도 그게 우리의 일상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월든의 세 번째 렌즈는 바로 이 지점. 고난과 죄의 1대1 대응을 아주 단호하게 끊어냅니다.
1대1 대응을 끊어낸다?
네. 고난은 본질적으로 개인의 죄와 직결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 6장에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런 말씀도 있잖아요. 뭐 매일 술 마시고 담배 피우면 건강이 상하는 것처럼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경우도 분명 있지 않나요?
아, 물론입니다. 그런 자연스러운 결과, 즉 인간의 방종이나 아까 말씀드린 무질서로 인한 고통도 당연히 존재하죠. 이기적으로 막 행동하면 주변 사람들이 떠나는 것처럼요.
네네.
하지만 월튼이 지적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현재 내게 닥친 이 설명할 수 없는 고난이 나의 특정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벌이라고 딱 1대1로 연결지어서 단정하는 것. 이건 엄청난 신학적 오류라는 거죠.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명확히 딱 집어 알려줄 선지자적 목소리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인생의 고난이 무슨 학교 성적표처럼 내가 잘못한 만큼 정확히 마이너스 점수가 매겨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영국의 물리학자이자 신학자인 존 폴킹원의 명문장을 하나 인용하고 싶은데요. 이게 아주 깊은 통찰을 주는 문장입니다. 세상의 고통과 악은 하나님의 나약함이나 무관심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가 되도록 허락된 창조세계가 치러야 할 피할 수 없는 대가다.
와, 방금 그 문장이 제 머리를 쾅 하고 세게 쳤는데요. 허락된 창조세계가 치러야 할 피할 수 없는 대가. 천천히 다시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통제된 세상이 아니라 허락된 세상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즉,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마음대로 막 조종하는 꼭두각시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고 완전한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 자유의 대가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비용이 바로 고통이라는 거네요.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셨습니다. 사랑과 자유는 강제될 수 없으니까요. 자유가 없다면 사랑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있다면 필연적으로 그 자유가 오용될 가능성, 즉 무질서가 발생할 위험성을 끝까지 안고 가는 거죠.
아, 머리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전문가님, 솔직히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의 입장을 제가 좀 대변해서 날카롭게 반론을 한번 제기해 볼게요.
네, 좋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존 폴킹원의 그 멋진 말이 이해가 돼요. 그런데 당장 내 인생이 완전히 바닥을 칠 때 막 숨도 쉬기 힘들 만큼 억울하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 아, 이건 자유가 허락된 세계에 피할 수 없는 대가구나 하고 쿨하게 받아들일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하, 거의 없겠죠.
아무런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저 묵묵히 버티라는 건 진짜 마치 내비게이션 화면이 까맣게 꺼진 채로 헤드라이트도 없이 그 낯선 잘벽길을 운전하라고 등 떠미는 기분일 텐데요. 너무 가혹하지 않나요?
가혹하게 느껴지는 게 당연하죠. 너무나 두렵고 막막할 겁니다. 월튼 교수 역시 그 점을 아주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작은 일들을 미시적으로 통제하거나 우리가 겪는 모든 비극에 건건히 도장을 찍으며 승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요.
아, 일일이 결제하시는 게 아니다.
네, 그렇다고 멀리서 팔짱 닦이고 방관하는 분도 절대 아니고요. 사실 우리가 종교적으로 흔히 쓰는 표현 중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네, 교회에서 진짜 많이 쓰는 말이죠. 허락하셨다.
월튼은 이 표현조차도 하나님께 책임을 은근히 전가하는 뉘앙스가 있어서 아주 불완전한 언어라고 지적합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그러네요. 누가 큰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가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입니다 라고 말하는 건 마치 하나님이 그 끔찍한 사고를 직접 기획했다고 오해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결국 내비게이션에 꺼진 그 캄캄한 절벽길에서 우리가 꽉 줄 수 있는 유일한 핸들은 이 일이 대체 왜 일어났는가 라는 그런 맹목적인 정답 찾기가 아닙니다.
정답 찾기가 아니라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우주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는 것이죠. 욥기의 결말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폭풍우 가운데 나타나셔서 욥에게 고난의 이유를 단 한 줄도 설명해 주지 않으십니다.
맞아요. 속 시원한 해답은 없었죠.
대신 창조 세계의 신비와 그 광대함을 보여주셨죠. 내가 땅의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시면서요. 성경이 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조언은 바로 그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신뢰가 우리에게 충분해야 한다는 결론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이유를 묻고 따지던 그 교만한 판사석에서 내려와서 내비게이션이 당장 없어도 수리공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기로 우리가 선택했다면 이제 우리는 실질적으로 이 고난 속에서 어떤 기회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 여기서 자연스럽게 네 번째 렌즈로 넘어가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네 번째 렌즈는 고난이 우리의 믿음을 심화시킬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의 말씀처럼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이룹니다.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시죠. 우리가 살면서 겪은 그 수많은 크고 작은 고난들이 좋든 싫든 지금의 단단한 우리를 빚어낸 거푸짐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뼈 아프지만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네요. 솔직히 저만 해도 인생에서 가장 크게 성장했던 시기를 꼽아보면 평탄하고 배부를 때가 아니라 늘 실패하고 바닥을 막 박박 기고 있을 때였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를 어떤 만사형통의 부적처럼 여기고 싶어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더 넓은 성경의 맥락을 보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실 때 방식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홍해나 요단강의 거친 물결과 마주쳤을 때 무슨 헬리콥터를 태워서 그 물결을 요리조리 피하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피하게 하신 게 아니죠.
네, 물결 한가운데를 뚫고 통과하게 하셨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가 그저 아무 문제 없이 건강하고 온실속 화초처럼 행복하기만을 원하신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가만히 듣다 보니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보통 인생의 바다를 항해할 때 하나님께 폭풍우를 아예 없애달라고, 제발 잔잔한 바다만 걷게 해달라고 때를 쓰며 기도하잖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자전거 배울 때 넘어지기 싫다고 평생 보조바퀴 달아달라고 우는 것처럼요.
그렇죠. 보통 그렇게 기도하죠.
그런데 오늘 월튼의 자료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폭풍우를 없애달라고 요구하는 대신에 그 거친 폭풍우를 뚫고 나갈 튼튼한 배와 어떤 파도에도 흔들리지 않는 선장을 달라고 기도하는 셈이네요. 폭풍우 자체가 우리가 피할 수 없이 통과해야 할 과정이니까요.
와, 아주 훌륭하고 확 와닿는 비유입니다. 고난을 아예 없애달라는 유아기적인 요구에서 고난을 견뎌내고 끝까지 신실할 수 있는 힘을 달라는 아주 성숙한 기도로의 전환이죠.
성숙한 기도로의 전환?
네. 기대가 어긋났을 때 하나님께 실망할 것이 아니라 고난 없는 평판함만을 바랐던 우리의 그 기대 자체를 재점검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 렌즈는 이 모든 인내와 신뢰의 절정을 보여줍니다.
절정이요?
네, 바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요? 단어가 너무 거창하고 무겁게 들리는데요.
빌립보서 3장 10절이 말하듯이 우리는 고난을 통해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깊이 이해하게 됩니다. 십자가가 증명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엔 가장 선한 자가 억울하게 죽는 완벽한 실패와 패배로 보였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었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패배를 통한 승리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방식을 보여주셨죠. 우리 역시 고난 속에서 즉각적인 구출이나 상황의 짜릿한 역전만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아, 그러니까 희망이 완전히 사라진 가장 밑바닥의 순간,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진짜 전혀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려고 끝까지 엎드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진정한 의미겠네요.
완벽한 요약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를 신뢰하는 것, 그것이 욥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가장 묵직한 도전입니다.
참, 머리로는 알지만 가슴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도전이네요. 자, 이제 오늘 저희가 깊이 파헤쳐본 이 이야기들을 조금씩 정리해봐야 할 시간입니다. 존 월튼의 강의를 통해 욥기를 다시 들여다보니 고난을 대하는 우리의 시선이 완전히 뒤집히는 경험을 하게 되네요.
저 역시도 다시 한번 정리되는 기분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난의 원인을 찾아내서 빨리 제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얄팍한 시도에서 벗어나서 인간의 피할 수 없는 조건 속에서 이 고난을 통해 어떤 목적을 이룰 것인가, 그리고 나는 이 상황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로 초점이 완전히 옮겨집니다.
네.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세상이라면 결국 모든 것은 우리의 반응과 신뢰에 달려있다는 아주 묵직한 결론에 도달하게 되죠. 원인을 따져묻는 판사에서 묵묵히 폭풍우를 뚫고 나가는 항해사로의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껴본 이 다섯 가지 관점의 렌즈, 그러니까 보편성, 과정 중인 창조, 죄와의 불일치, 믿음의 심화, 그리고 그리스도 고난의 동참, 이 렌즈들이 여러분이 앞으로 피할 수 없이 마주하게 될 크고 작은 인생의 파도를 탈 때 배가 뒤집히지 않게 꽉 잡아주는 아주 든든한 균형추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고장 나버린 수학 공식과 계산기를 억지로 두드리며 자신을 자책하기보다는 그 공식을 뛰어넘는 넉넉한 신뢰의 바다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절벽길을 걷고 있을 때도 그곳에 여전히 의미가 존재하며 하나님의 지혜가 늘 함께한다는 사실이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견뎌낼 용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밤 혹은 내일 출근길에 혼자 조용히 곱씹어볼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이 심층탐구 시간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어떤 질문일지 궁금하네요.
만약 전문가님이 아까 짚어주신 존 폴킹헌의 말처럼 고난이 자유가 허락된 창조세계에 피할 수 없는 대가라면, 그리고 우리가 앞서 나눴듯이 우리가 고통과 아픔을 느낄 수 있는 취약성이 있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누군가를 깊이 사랑하고 신뢰할 수 있게 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그렇다면 훗날 새 창조를 통해 완성될 그 완벽한 고통 없는 세상에서의 우리의 사랑과 신뢰는 지금 이 부서진 세상에서 우리가 억울함 속에서도 꾹꾹 눌러담아 흘리고 있는 이 눈물을 통해 과연 얼마나 더 눈부시고 단단하게 재련되어 있을까요? 눈물이 없는 세상에서의 기쁨은 눈물을 흘려본 자만이 온전히 누릴 수 있지 않을까요?
정말 깊이 생각해보게 되는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의 삶의 궤적 속에서 스스로 탐구해보시길 권하면서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깨우는 새롭고 흥미로운 자료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